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마지막 부분인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4장 21절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5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 4장 21절에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5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함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른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선행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개념은 서로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서는 서로 근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는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형제 사랑이 어렵지 않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무거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고, 5절은 이어서 이러한 논리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자녀들 간의 사랑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태어난 자녀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자며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는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 형제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며,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물과 피, 이 물과 피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와 성찬식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과 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물은 세례, 피는 죽으심, 즉 예수님의 세례부터 십자가 그 사역까지 그의 모든 지상사역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물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고, 피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수도 없고, 반드시 물과 피여야만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서는 성령께서 참되게 증언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셋은 하나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셋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셋이 하나라는 말은 그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를 일치되게 증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두세 사람이 하는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볼 때에 이는 앞서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이고 이 증언의 신빙성과 사실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즉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증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증언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마지막 11절과 12절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둘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때문에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라는 거죠.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므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완벽한 증거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것에 의존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